예. 오늘부터 이제 사무엘기로 들어가고 사무엘기 첫 번째 상권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엘기 상권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무엘기 상권과 학원의 전체적인 구조 또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를 이야기하고 사무엘기 상권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기에는 뭐 다른 구약 성서의 이야기들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같은 사건을 이중으로 서술한 예가 사무엘기도 많습니다. 그런 이중 서술의 대표적인 예가 뭐 창세기 1장부터 그렇게 시작돼요.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가 사실 두 번 나오죠. 첫날부터 6일째까지 창조하는 그 이야기와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다시금 인간과 세상을 창조하는 이야기가 이중으로 서술되는 것처럼 사무엘기에도 그런 경향들이 더 짙게 보입니다. 때때로 심지어 그 이중으로 서술한 예가 내용이 서로 상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무엘기에서는요. 그래서 사무엘기 이러한 이중 묘사는 결국 여태까지 뭐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매우 구약 성경의 전반적인 복잡한 전승과 편집 과정을 거쳐서 이 사무엘기도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시사하게 됩니다. 그 신명기계 책들이 뭐 한 네다섯 차례 편집을 거쳤던 것을 복잡하긴 합니다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사무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배 이전에 유다 왕국의 남유다 왕국 요시아 임금 시대에 일어난 이 신명기계 역사서의 편집 사무엘기가 바로 이 신명기계 역사서에 포함이 되죠. 역사서는 이제 그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신명기계 학자들이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내려오면서 첫 번째로 역사서가 편집된 건 이제 남유다에서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기도 그리고 여호수아기부터 이렇게 쭉 그 판관기 다 사무엘 그 신명기계 역사서에 포함되고 뭐 열왕기까지 신명기계 역사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편집자 요시아 왕 임금 시대에 일어난 신명기 역사서에 시작되는 편집자는 왕정을 지지하는 쪽이었다라는 거죠. 요시아 왕의 지지를 받아서 책을 썼으니 왕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왕정을 지지하는 쪽으로 사무엘기를 썼다가 왕정의 몰락을 체험한 유배 시절 중간에 두 번째 편집자는 왕이었죠. 그리고 왕정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 뭐 신명기가 이렇게 왕정을 뭐 예레미야서라든지 그런 데서 왕이 잘못해서 기득권층이 잘못해서 우리가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남유다가 바빌론으로 유배를 갔다라는 그런 비판적인 태도로 사무엘기를 다시 본 것이죠. 그러니까 왕정을 지지하는 이야기랑 왕정을 지지하지 않는 이야기가 사무엘기에서 같이 있다 보니 어쩔 때는 내용마저도 상충되는 두 가지 전성이 같이 붙어 있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유배 이후에 대체로는 다는 아니었기지만 성전사제들 중심의 최종 편집자들이 이 어느 정도의 혼란과 모호함을 무릅쓰고 이 두 가지 상충되는 이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 상반된 관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살짝 바꾸는 거죠. 왕정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그러니까는 그 사제 중심 성전 사제 중심의 그들에게 왕정 제도라는 것은 자신들의 존재를 또 정당화시켜주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다윗과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왕들의 그 활동, 성전을 지은 왕들의 업적이 추앙받기 위해서는 왕이라는 존재에 대한 정당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왕정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되 동시에 그 제도의 취약성과 위험성을 또 예리하게 더 미묘하게 지적을 하는 것을 첨가하게 되죠. 그러면서도 사제가 하느님이 왕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은근슬쩍 그 하느님에다가 제 성전사제들의 어떤 직분을 거기다 끼워 넣어서 왕보다 더 중요한 건 성전사제들, 성전에서 사제로서 봉직하는 레위인들의 존재가 더 중요하다라는 걸 미묘하게 이 이야기에다가 이제 아주 더 미묘하게 기술적으로 끼워 넣어 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기도 나름 그냥 봤을 때는 좀 복잡한 구조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기는 이스라엘 안에 왕권이 나타남을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또 나름 또 그냥 그런 정당화하는 눈으로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기 상권에는 중앙 집권적인 정치의 정치의 권위를 좀 이렇게 받드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는데, 물론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만 그 권위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전반적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해석은 군주제에 대해서 반대하고 적대적인 해석들이 있는데, 이 해석은 생산성이 비교적 높았던 땅,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북부지파들의 민주적인 시각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그 성전에서 봉직하던 레위인들이 한 무리가 쫓겨나게 되면서 북쪽으로 다 도망가게 되죠. 거기서 이제 신명기계 신학자들이 시작됐는데 그들의 시각이 바로 군주제에 대한 어떤 반대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해석은 군주제의 호의적인 시선. 이 해석은 이제 북이스라엘에 비해서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땅에 살았던 유다지파의 시각을 대입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다윗왕가의 정통성을 훨씬 강하게, 북이스라엘보다는 그 왕가의 정통성을 훨씬 강하게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군주제에 대해서 호의적인 부분을 갖다 또 가지고 있죠. 하지만 대체로 사무엘기 상권은 왕정이라고 하는 정치 권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 때문이죠. 하느님만이 당신 백성의 유일한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무엘기에 그 상충되는 그 모든 시각을 아우르는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하느님 위에 어떤 인간도 서 있을 수 없다라는, 그가 왕이라고 해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왕이 된 자가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유다인 민족 안에서 왕이 된 자가 그 왕권의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즉 백성을 섬김으로써 하느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왜입니까? 그 백성이 하느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백성을 존중하지 않는 왕은 하느님을 존중하지 않는 임금이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무엘기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반면에 이방민족의 왕정은 그 지위 안으로 신을 포함시키는 모습을 되게 많이 보여주죠. 이집트 제국에서도, 이집트 왕국에서도 파라오는 신이었죠. 뭐 바빌론이나 이런 데서도 뭐 신이 아니더라도 뭐 신의 친척이나 신의 대변인의 역할을 왕이 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은 하느님의 통치 안에 왕이 포함되죠. 그래서 겉모습은 같지만 내용은 다른 모습입니다. 물론 나중에 그 이스라엘 왕정도 부패하긴 합니다만 이것을 넘어서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예언자들이 그렇게 왕들을 이를테면 괴롭히죠.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계속 예언자들이 왕에게 비판적인 얘기를 계속해갑니다. 그래서 왕이라 하더라도 하느님을 따라야지만 그 임금의 통치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왕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왕정은 실질적으로 왕을 신의 아들, 뭐 신 자체를 위해서 왕과 신을 동일시하는 경우들이 많았지만 이스라엘의 왕정은 그런 시도가 거의 일절 배제됩니다. 뭐 사무엘기를 봐도 열왕기를 봐도 내가 신이다라고 하는 임금은 없었습니다. 기록에는, 일단 성경의 기록에는 없었다는 건 중요하죠. 반면에 사무엘기 학원은 다윗이라는 이제 인물에 집중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요. 그래서 이 사무엘기, 특히나 학원 상권도 그렇지만 만큼은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소설의 양식에 가까운 책입니다. 등장인물들의 색깔도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그 이야기의 선도 가장 뚜렷하게, 가장 재미나게, 가장 다이나믹하게, 사극처럼, 우리 뭐 한국에서 뭐 역사 드라마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의 책이 바로 사무엘기입니다. 외려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가장 재미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자식의 정치력을 발휘해서 즉 지파들의 찬성을 받아내어가지고 우선 자기 지파인 유다의 왕으로 받아들여지고 처음부터 열두 지파의 모든 호응을 얻어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다가 나중에 이제 북부 지파들도 유다 다윗을 인정하면서 이제 모든 지파들의 왕이 다윗이 되게 되죠. 다윗 이야기의 정점은 나탄 예언자의 예언입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보시면 이제 보면요. 사무엘기 학원 7장 11절에서 16절에서 나탄 예언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 주님이 너에게 한 집안을 일으켜 주리라고 선언한다. 너의 날수가 다 차서 조상들과 함께 잠들게 될 때 내 몸에서 나와 내 뒤를 이을 후손을 내가 일으켜 세우고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그는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짓고 나는 그 나라의 왕좌를 영원히 튼튼하게 할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의 매와 인간의 채찍으로 그를 징벌하겠다. 그러나 일찍이 사울에게서 내 자애를 거둔 것과는 달리 그에게서는 내 자애를 거두지 않겠다. 너의 집안과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굳건해지고 내 왕좌가 영원히 튼튼하게 될 것이다 라고 나타니 다윗에게 예언을 합니다. 거의 축복에 가까운 예언이죠. 이 대목에서 예언자 나탄은 예루살렘의 왕좌를 다윗 가문의 한 메시아가 나타나서 영원히 차지하리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로 이렇게 예수님을 이어지지만 그때까지는 그렇지는 않았죠. 이렇게 해서 메시아 사상이 만들어지는데 즉 백성은 다윗 한 자손에 의해서 영원히 다스림을 받으리라 라는 그런 예언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 메시아 사상은 일단은 신약을 떼고 보면 일단 이 사상은 세속적인 것이고 사실 다윗 다음으로 왕을 이어받을 솔로몬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하는 듯도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장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뭐 차남도 아니고 하여튼 몇 번째 아주 뒤에 있는 아기 왕자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치어 세움으로써 자신이 바로 나탄 예언자가 얘기한 바로 그 왕임을 강조한 겁니다. 조금 전에 예언 기억하시나요? 예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는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짓고 나는 그 나라의 왕자를 영원히 튼튼하게 할 것이다. 그 하느님의 이름을 가지고 집을 지은 왕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그래서 여기서 성전을 지은 솔로몬 왕의 정당성을 갖다가 나탄 예언자를 통해 솔로몬의 이사를 갖다가 메시아로서 높여주고 있다. 아주 세속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이 사무엘기 학원에도 이렇게 나탄 예언자, 그 다윗 왕가의 메시아 사상이 보이고 있습니다만 시편 132편에 보면 이런 왕정 신학의 다윗 왕가의 이런 신학의 초기 단계를 보여주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나탄 예언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시편 132편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몸에서 난 후손을 너에게 준 왕좌에 앉히리라. 내 후손이 나와 계약을 지키고 내가 가르쳐준 법대로 살면 대대로 내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리라 라는 시편의 노래가 또 있습니다. 나타난 예언과 비슷하지만 그래서 이 시편 말씀에는 다윗 가문의 항구한 통치를 위한 조건이 따릅니다. 나탄 예언에서는 사실 조건이 없었는데 그냥 영원히 이어지리라 했는데 이 시편에서는 다윗의 후계자들이 왕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두 하느님의 법을 지켜야만 이어진다라고 합니다. 좀 전 시편 보면 내가 가르쳐준 법대로 살면 그 왕좌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조건이 붙어있죠. 그래서 시편 132편과는 달리 사무엘 2권 7장에서는 나탄 예언자가 다윗에게 전한 신탁에는 똑같이 다윗 왕조의 황고한 통치를 약속하면서도 이런 조건이 없습니다. 사무엘기 보면은 그래서 뭐 왕좌를 이렇게 너희를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 왕조 내 나라는 내 앞에서 길이 뻗어나갈 것이며 내 왕위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뭐를 하든 쭉 봐줄게 라고 되어 있죠. 조건이 붙은 약속과 이 조건 없는 약속은 다윗 왕조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기대에 어떤 신학적인 긴장을 일으키죠. 어디가 맞을까라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게 편을 가르게 만드는데 시편 132편이 시사하는 바로는 하느님의 약속은 다윗 가문의 불순종으로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이고 사무엘기 2장엔 그 약속은 다윗 가문의 불순종에도 아랑곳 없이 반드시 지켜진다는 건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어느 쪽이 맞았습니까? 전자가 맞았다는 게 이제 바벨론 유배로 입증이 된 거죠. 이건 이제 신명기 신학자들의 관점입니다. 바벨론 유배라는 큰 죄를 받았으니 바로 시편의 말씀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배 시절이 끝나고 돌아오면서 후자의 생각이 이 하느님의 보살핌이 메시아를 통해서 끝없이 이어지리라는 후대의 이 생각이 다시금 세속적인 메시아 사상이 아니라 영적인 어느 정도의 메시아 사상, 영적이면서도 더 강력한 메시아 사상으로 다시 하나의 희망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메시아 사상이 시작되어 하느님이 계속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고 했으니까 또 오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서의 본문이 제시한 조건 없는 약속에 대한 이 신뢰는 희망이 전혀 없는 상황 한복판에서도 이 다윗 가문의 혈통을 지닌 어떤 지도자가 나서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는 희망을 갖게 만들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부분이기도 하죠. 뭐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지었더라도 또 동시에 하느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지게 합니다. 여튼 이 이야기는 또 다음 시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